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좀 특이한 호칭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고 더 특이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방인을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그 지금 비유로 이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약간 구약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은 사도인데 좀 특이한 사도예요. 왜 특이하냐면 다른 사도들은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부르신 그 사도들입니다. 그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은 그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불렀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만큼은 어디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넣으려고 했던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기를 택정했다는 건 따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1장 1절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말 속에는 이제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 땅에서 불렀는데 바울만큼은 하늘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그 실감이 나는 아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체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많이 나와요. 부활 얘기가. 물론 십자가 얘기도 나오지만 특별히 부활이 바울에게는 아주 퍼스널하고 아주 그 이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뒤바꿔 놓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 그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주. 로드, 그죠? 로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라고 부릅니다. 주. 로드죠. 그것은 킹이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킹. 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킹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킹덤의 이제 주가 되신 거예요. 그 주가 그 왕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런 그 지금 어떤 특별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왕이 불렀으니까 왕이 자기를 불러서 왕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를 사신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신, 영어로는 사신 그러면 ambassador, ambassador. 그 왕의 ambassador이다. 그렇게 불러. 바울의 이 자기 셀프 날리지, 자기 그 인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킹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서 그 이제 킹덤의 그 어떤 엠베서더를 사신으로 자기를 세상에 이제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자, 여기에는 그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 바울이 그러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역사. 이 역사가 또 여기 들어와야 돼요. 바울은 그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울은 역사를 임의와 아직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이 킹이 왕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미. 예. 킹덤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는 킹덤의 사신이야. 그죠? 그리고 언젠가 그 왕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을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그림으로 지금 역사를 본 거예요. 히스토리를 이제 그 아 이제 왕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자기를 엠바서더로 보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킹덤을 이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 그 킹덤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선교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장 16장에 보면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기까지 그렇게 그 말이 나와요. 16장 20절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네. 자, 그게 이제 그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이제 둘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킹덤을 이제 시작하셨고 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거다. 부활하셨으니까 오시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부활하셨으니까 자기가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제 오시는 거는 그건 시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보장된 확실한 그런 그 사건이다. 근데 사단을 발 아래 둘 사단을 완전히 짓밟을 때 그때가 이제 끝나는 그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여기 딱 그 설정이 돼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발로 밟으시고 이제 승리하실 거다. 그리고 그 사이가 지금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예요. 그리고 선교를 그 안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테림이에요. 인테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2000년 지금 지났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이제 있을지 모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그 중간 지금 이 지금 그 사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인테림이야. 인테림. 그러니까 과도기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분이 이제 완전히 그 승리할 때까지 인테림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사이 과도기에 자기를 보내서 이 왕국의 엠바서더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킹덤이 이 세상에 침투한 거예요. Intrusion. 킹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죠? 그 킹덤은.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킹덤을 여기에 보내서 그 킹덤이 이 세상에 침투해 지금 와 있다. 그리고 그 킹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intrusion이라고 하는 게 들어요. 침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지금 상기하면서 그때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이 어떤 상황을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복음의 어떤 제사장으로 그 적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약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그걸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에요. Holy War. 그 거룩한 이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불렀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킹덤을 이 상징하는 어떤 그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킹덤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 신정 국가였어요. Theocratic한 이 영어로 이제 Theocratic하다고 그러죠. 신정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 헤렘 전쟁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보통 전쟁하고 달라. 보통 전쟁은 이기면 전리품도 챙기고 그러잖아요. 물건도 자기들이 챙기고 짐승도 챙기고 하는데 성전을 할 때는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고스란히 다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intrusion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intrusive surgery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intrusion 한다.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때 그걸 우리가 intru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urgery도 이거 intrusive하다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면서 이걸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고 Holy War. 그리고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예수님의 이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킹덤이 이 세상에 침투해가지고 인트루전 해가지고 그 침투한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걸 대표하는 이 백성들이 교회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선교를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뭐 실제로 막 죽이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잡아서 믿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구약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가져와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에 침투한, 인트루전한,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이 세상과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섞여가지고 적당히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킹덤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보낸 인트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요 인트림 이미 그리스도 승리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보냈어 세상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들이야. 그리고 그 왕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제 뭐 전쟁을 완전히 끝낼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바로 선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 상황으로 본 거예요, 지금. 요 인테림 요 기간을 그 영적으로 전시 상황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걸 전시 체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절제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시 이 상황에서 모든 어떤 이 전쟁을 할 때는 전시 모드로 바꾸잖아요. 예. 모든 그 커머셜 하는 것도 다 이제 군용으로 바꾸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이 이제 그 지금 요 인테림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보여준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이에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얘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애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네. 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마치 이 결혼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마치 전시 상황으로 여기고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또 뭐 매매하는 자. 매매한다는 건 이제 뭐 비즈니스 하는 거겠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치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소유한 자들도 마치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더더욱이 기뻐하는 자들도 뭐라고 그랬죠?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랬죠.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마. 전지 상황인데 기쁘다고 하면 또 너무 막 기뻐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뻐도 절제하면서 기뻐해라. 또 울어도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 말은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슬픔이 지금 다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내려주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 외형이라는 게 이제 그 원어로는 스키마라는 건데 스키마. 그 스키마는 이제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 어떤 패턴인데 이 세상에 이런 패턴은 이제 다 지나간다.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마라. 너무 거기에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또 이게 마치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 슬픔도 마찬 거꾸로 마치 슬픈 게 영원한 것처럼 너무 슬퍼서 너 막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슬퍼하지 마라. 왜? 다 지나간다. 왜?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하늘에 앉으신 그분께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 지금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도 이제 끝난다. 사단이 너희들의 발 아래 이제 짓밟힌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딱 구조 속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완전히 승리하실 거다라는 이 딱 그 구조를 놓고 그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게 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을 이루든 다 지나간다. 거기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마라. 절대적인 행복을 거기에 걸지 마라.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절제죠. 네, 절제. 모데스트하게 살아내 그죠. 영어로 이제 모데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모데스트하게. 너무 과하지 말고. 너무 과하지 않게 모데스트하게 살아 이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이 지금 교회는 바로 하늘에서 침투한 그 킹덤을 상징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예. 예. 인트루전 한 거예요. 예. 인트루전 했다는 말은 이제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구별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별돼야 돼. 적어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겉으로 어떻게 뭐 그렇게 구별하고 성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마인셋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떤 생각 이거는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침투한 킹덤을 상징하는 백성들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지금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바울에게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끝내면서 바울이 그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요. 이것도 굉장히 참 그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뭘로 마지막을 장식하냐면 함께 수고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쫙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많이 썼다면 로마서를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 다 나왔을 거예요. 로마서 끝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함께 그 이 과도기에 이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의 어떤 지금 그 백성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인테림, 그 과도기에서 수고한 그 과도기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 사람들을 쫙 거기서 기념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거기서 그 일종의 메모리얼이에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이 목사님 수고롭지만 자꾸 목사님 시켜서 죄송한데 그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경험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게 지금 한참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읽어드렸냐면 마지막에 이제 물론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영광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아주 핵심적인 그 어떤 주제였어요. 그 마지막도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을 제가 원어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번역하고 원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에서 놓친 게 있어요. 그 원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포인트를 번역이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봐야 돼요. 이 원문을. 근데 뭘 놓쳤냐면 여기에는 주동사가 딱 두 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주동사 두 개 나오고 나머지는 수식어예요. 주동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번역에는 중간에 밑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번역을 읽다 보면 이게 조금 강조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앞에 뒀어요. 원어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실은 한 문장, 간단한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동사가 두 개, 하나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는 있을지어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요 두 개가 주동사고 나머지 중간에 영세로부터 감추어졌다가 계속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수식어예요. 다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헬라어로 원문을 썼을 때는 굉장히 강조점이 뭐였냐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를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수식어를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 그거는 바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기와 함께 수고한 그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이 과도기에 이 인테림 이 과도기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안침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이제 그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요 사이에서 이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엄청난 이 전쟁에서 함께 수고한 그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바울이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헬라어로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헬라어는 특별히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앞에 나오는 먼저 얘기한 걸 굉장히 이제 그 강조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 바울은 그 우리가 선교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의 목회자적인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패스토럴한 자기만 혼자 위대한 뭐 예? 사도가 아니고 자기만 혼자 다 영광을 받고 뭐 자기만 혼자 이게 뭐 잘나서 막 자기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빛을 받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전쟁을 우리 함께 마칩시다. 우리 함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어차피 이건 이긴 겁니다. 그죠? 이미와 아직이니까 어차피 주님은 승리하셨고 이제 사단을 주님께서 발로 밟을 그날이 분명히 온다. 아까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건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계획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난 거야.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놓은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수고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예, 로마서는 교리의 어떤 많은 그런 편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다 계획 세워놓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길 거야.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그 승리, 보장된 승리를 믿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수고하십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여기에는 정말 패스토를 한 이 바울에 근데 이제 번역이 이 견고하게 하실 그게 밑으로 가가지고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원문에는 이게 맨 앞에 있거든요. 자 바울의 이런 지금 관점 역사를 어떻게 바울이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미와 아직의 그 어떤 구도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오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오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글로벌과 로컬 이 두 가지를 그 어떤 선교의 그런 전략으로 지금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글로벌과 로컬. 그 이제 15장으로 다시 가는데 우리가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로마 교회하고 그 서로 연보를 가지고 돕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받았지 않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유대인 교회 또 이방인 교회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쪽 지체가 이쪽 지체한테 이제 도움을 줬으니까 복음 전했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해서 너희들 영적으로 도와줬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받은 거 물질로 이쪽에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야.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울이 이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도와야 된다. 이쪽이 아프면 이쪽이 도와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래서 교회가 다 물론 이 우리가 로컬 철치가 있지만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뭐 미국 교회 따로 있고 중국 교회 따로 있고 뭐 한국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돕는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런 어떤 그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로컬도 또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뭐냐면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날 세우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저는 이 부분이 저하고 이제 좀 연결이 좀 돼서 제가 특별하게 좀 더 묵상을 한 부분인데 뭐냐면 남의 터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남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아니 방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는 서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남의 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이라는 말을 썼어요, 갑자기. 야, 그러면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봤냐면 이건 로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본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교회에게 주신 우리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제가 확대 적용한 건데 물론 이제 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로컬한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추방을 이제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해서 그 우리 학생들이 제가 못 들어가니까 비행기 타고 나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처음에 이제 조그만 한 10명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세운 거예요. BTS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예, 방탄소년이 아닙니다. BTS.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BTS의 우리 학교 이름이 근데 그거는 바실레아 Theological Seminary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중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중국은 이 신학교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정부가 허락한 거 몇 개만 이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냥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조금씩 막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똑바로 공부를 하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잘 시켜서 건강한 신학 또 바른 신학을 가르쳐 줘야 교회도 건강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학력들이 부족해요. 이 초졸, 중졸, 고졸 뭐 이렇게 가지고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대학교 졸업까지 한 사람들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도 중국은. 근데 뭐 미국이나 한국은 여러분 대학을 나와야 그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잖아요. 대학 나와야 대학 그 학위가 있어야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대학 나온 사람만 만약에 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 큰일 납니다. 교회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은 아마 극소수고 대부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좀 많이 공부한 사람이 고등학교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학을 갈 수도 없어. 유학 가려면 일단 대학 저건 있어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돈도 없어요. 유학 가려면 돈이 1년에 수만 불씩 드는데 어디서 그런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방치된 거야. 중국 안에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신학교들이 학생들을 이제 막 광고해가지고 모집하는데 다 돈 있거나 대학 나온 사람들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 95% 이상 되는 중국의 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게 딱 떠오르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5천 명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걸 몰라요, 주님이? 마을에 들어가면 먹을 거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형편이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병이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인 거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 사람들도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미국 가면 신학교 많고 한국 가도 신학교 많고 유학만 갈 수 있으면 가서 공부하고 말씀 잘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돼.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학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안 대. 그걸 제가 그때서야 안 거예요. 비로소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제주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놔두지 않고 붙잡히게 해서 추방까지 시켜가지고 제주도에 학교를 세우게 했는지 그때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 학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비전이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클리어해진 거예요. 유학도 못 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 중국의 1억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되는데 여러분 1억 명이 만약에 교회 하나에 30명이라고 해봐요. 보통 가정교회가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제일 큰 교회가 30명 정도. 그럼 1억을 3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나. 제가 산수를 못해가지고 1억을 30명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목회자 숫자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은 다 지금 95% 이상이 돈도 없고 학력도 없는 사람들. 유학 갈 수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 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겨우 1%, 2%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중국 사람들은 다 1%, 2%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중국 안에 있는 교회를 그 사람들이 먹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나는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조금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와 벌써 40분을 넘었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3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이 일이 조금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한국의 다른 학교들이,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요즘에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막 이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 온단 말이죠. 이제 점점 이제 학생 수가 줄고 하니까 저한테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하자고. 같이 좀 해보자고.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유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매번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남의 터에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같이 하고 협력해야 될 걸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바울처럼 자기가 받은 어떤 사명,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수한 그 어떤 그 임무, 그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섞지 않는, 그리고 뭘 잘 되기 위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뭘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 길로만 가는. 이게 이제 로컬 선교예요. 저는 거기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다 이제 거절했죠. 고사했죠. 큰 신학교들이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이거 못한다. 이거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붙잡고 할 수 있는 거지 정식 신학교에서 이 사람들 학력도 안 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 이 사람들 당신 불러다가 교육시킬 수 있냐. 문교부에서 그거 허락하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그냥 당신들은 그냥 하던 거 그걸 잘 하시고 또 이거는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붙어서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섞지 말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나 섞지는 말자. 이게 바로 로컬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의 그 어떤 이 선교적 그 마인드가 어떤지, 그가 역사를 어떻게 봤는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자기 셀프 인식이 뭐였는지, 그리고 선교를 어떤 그 관점에서 이해했는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게 다 여기 지금 15장, 16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 교회도 글로벌하게 이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글로벌하게 협력할 일들은 협력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로컬한, 예,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받지 않은 우리만의 특수한 이 로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주님의 그 심부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로 크게 하려고 또 더 뭘 잘해보려고 그런 원칙을 자꾸 타협하고 또 그 원칙을 자꾸 어기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도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손 벌리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 명망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 나하고 상관없다. 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일만 내가 하겠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